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그 고대 텍스트나 역사적 기록을 떠올릴 때면요, 약간 박물관 진열장 안에 갇힌 화석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뼈대는 남아있는데 생명력은 다 빠져나가버린 아주 정적이면서도 박제된 유물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전혀 다른 그림이요? 어떤 식인데요?
화석이라기보다는 그 누군가 방금 남기고 간 지문이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약간 범죄 현장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안에 묻어있는 아주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서 누가, 언제, 왜 이 글을 썼는지 추적할 수 있거든요.
아, 범죄 현장.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추적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자료는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방대한 강의 기록인데요. 고대 텍스트, 특히 복음서가 과연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인지 파헤치는 연구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연구가 먼지 쌓인 고문서에서 시작해서 21세기 응급실의 의료 기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종교적 텍스트를 막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언어학적 증거와 현대의학의 교차점을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해보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고고학 미스터리와 현대의학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아주 다이내믹한 여정이 될 겁니다. 이 기록들이 진짜 역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그 텍스트 안에 굳어있는 언어적 단서들입니다. 이제 예수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복음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언어가 다르다면 번역을 거쳤다는 뜻인데 거기서 대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번역이 너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복음서의 그리스어 문장들을 딱 보면 헬라어 원어민들이 쓰는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아,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가요?
네. 1세기 유대와 갈릴리 지방 특유의 아람어 리듬이라 관용구가 막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람어식 직역 표현이 텍스트의 화석처럼 떡하니 박혀있는 식이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속담인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거를 영어로 직역해서 After rain, ground hardens. 이렇게 써냈다고 상상해보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쵸. 영어 원어민이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문법이야 하겠지만 훗날 언어학자가 그 문장을 딱 발견하면 아, 이건 원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그대로 옮긴 거구나 하고 역추적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이에요. 키너 박사의 자료를 보면 그런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가르침 중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면서 기존 율법을 재해석하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2세기의 랍비 이스마일 학파, 즉 당시 유대교의 아주 특정한 교육 집단에서 쓰던 논리 전개 방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비유를 시작할 때 흔히 쓰던 이것을 무엇에 비길까 같은 표현도 철저히 그 시대, 그 지역의 흔적인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좀 삐딱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언어적 흔적이 1세기 갈릴리의 것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대 유행하던 관용구나 억양을 쓴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역사적 팩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누군가 사투리를 흉내내서 썼을 수도 있다.
그렇죠. 누군가 그 지역 사투리를 써서 아주 그럴듯한 픽션을 지어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럴싸한 소설을 썼을 가능성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당대 유대인들의 국지적인 문화 코드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문화 코드요?
네. 예를 들어 바빌론 지역에 살던 유대인 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비유할 때 흔히 코끼리가 바늘귀를 통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기록인 복음서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아, 설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 그건가요?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후대에 전혀 저런 지역에 살던 누군가가 이야기를 창작해냈다면 이런 아주 미세한 지리적, 생태학적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초기 제자들의 실제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인 거죠.
와, 코끼리와 낙타의 차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렇다 해도 그 목격자라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를 의심해볼 수는 없나요?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기획했다면요. 그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기획자들입니다.
네, 형편없는 기획자요. 왜죠?
그들이 남긴 기록 속에 스스로에게 너무나 불리한 이른바 불편한 진실들을 가득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여성의 첫 목격자라는 게 왜 불리한 기록이 되나요? 오히려 감동적인 거 아닌가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1세기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사법체계에서는 여성의 증언을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아하, 당대의 시대적 배경이 그랬군요.
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대중을 설득할 완벽한 가짜 스토리를 지어내려 했다면 가장 존경받는 남성 지도자나 권위자를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겁니다. 굳이 당대 문화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치밀하게 조작된 이야기였다면 당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훨씬 더 매끄럽고 그럴싸하게 남성 영웅을 등장시켜 포장했을 거라는 거군요. 굳이 그런 사사고생을 했다는 건 그냥 실제로 여성이 가장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정치적 논쟁 중 하나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문제였어요. 교회가 반으로 쪼개질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데 흥미롭게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가 할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창작자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줄 쓱 지어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논쟁을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말이죠.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혼에 대해 언급할 때를 보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부분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부분을 아주 칼같이 구분합니다.
아, 확실히 선을 긋네요.
네, 이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전승된 기록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입맛대로 각색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억이나 증언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형태의 텍스트로 정리되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을 누군가 대충 모은 건가요?
고대의 저널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루카, 즉 누가의 조사 방식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이상적인 역사 기술 방식을 엄격하게 따르겠다고 선언하거든요.
헬레니즘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듣고 적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최초의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탐사 보도와 아주 유사하죠.
오, 탐사 보도요?
네, 특히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루카가 바울의 일행에 직접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아,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같은 지역에서 2년 넘게 머물렀는데 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나 빌립 같은 핵심 사건의 목격자들을 직접 인터뷰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잠깐만요. 고대 문학에서 그런 우리라는 표현은 일종의 소설적 장치일 수도 있잖아요. 독자들을 이야기 속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가짜 시점을 쓰는 건 현대 소설에서도 아주 흔한 기법인데요.
현대 문학에서는 확실히 흔하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서 기술 정통에서 그런 허구적 1인칭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키너 박사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청취자님, 제가 만약 지난주에 우리 같이 식당에서 당근 요리 먹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황당하겠죠. 저는 그 식당에 간 적도 없고 당근을 같이 먹지도 않았으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죠.
바로 그겁니다. 루카는 데오빌로라는 구체적인 수신자에게 이 글을 쓰면서 당신이 이미 배운 확실한 것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기록들이 초기 공동체 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지고 검증된 공통의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소설적 장치고 거짓말을 했다면 당장 편지를 받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반박당했을 테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당대의 언어적 흔적과 엄격한 역사 기술 방식을 따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대중매체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나오는 숨겨진 복음서들은 대체 뭡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진짜 역사적 기록들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폐기했다는 음모론이 꽤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혹은 숨겨진 복음서라고 불리는 외경들은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신뢰성이 떨어져서 당대 공동체에 의해 거부된 것들입니다.
거부되었다고요?
네. 우리가 아는 4대 복음서는 1세기에 기록되어서 2세기경 로마 제국 전역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구약을 부정했던 마루시엄파 같은 극소수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의했죠.
그럼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같은 건 대체 언제 쓰인 건가요?
그런 문서들은 대부분 2세기 중반에서 3세기에 쓰였습니다. 예수의 시대와 최소 100년 이상 떨어져 있죠. 이 텍스트들은 1세기의 역사적 팩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뭘 쓰려고 한 건데요?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즉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나 비밀스러운 지식만이 진짜라는 철학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 쓴 일종의 사상소설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1세기의 사건을 팩트 위주로 적은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자기네 철학을 끼워 팔기 위해서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 만든 픽션이라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마가 비밀보금서 이야기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 20세기에 발견되었다면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문서 말이죠. 치밀한 검증 결과 완벽한 위조품으로 판명났습니다.
그쵸. 1세기 문서라면서 예수를 무슨 환상적인 마술사처럼 묘사한 것도 모자라서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20세기 서구식 동성애 개념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20세기 학자들끼리 주고받는 스타일의 농담까지 섞여 있었다면서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위조범 특유의 글씨 떨림 현상까지 발견됐다는 대목에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진짜 역사적 팩트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판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여기까지 고대 텍스트의 역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인 우리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장애물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방안의 코끼리, 기적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네. 마가복음의 물의 3분의 1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역인데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걸 진짜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1800년대 서구 지식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독일의 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리히 스트라우스 같은 인물들은 상식적으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고로 목격자들은 기적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적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신화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없으니까 기록 자체를 그냥 전설로 치부해버린 거군요. 그런데 스트라우스와 관련된 엄청난 아이러니가 하나 기록에 있죠.
네. 스트라우스의 절친한 친구 중에 에드워드 모리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척추질환으로 걷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블루마르트라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유되어서 등산을 다닐 정도로 회복된 겁니다. 살아있는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그것도 절친에게 벌어진 거죠.
세상에! 자기 절친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산을 타는데 대체 스트라우스는 뭐라고 했나요?
그는 현실을 그냥 부정했습니다.
네, 부정했다고요?
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시민성 질환, 즉 마음의 병이었다가 나은 것뿐이라고 박박 우겼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닫힌 세계관에 현실의 명백한 데이터를 억지로 구겨넣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회의주의에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죠?
법학이나 역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에서는 다수의 일관된 목격자 증언을 아주 강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적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수백만 명의 증언이 쏟아져도 내 세계관에 맞지 않으니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며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아, 그 비유가 딱 맞네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현장에 있던 10명의 목격자가 똑같이 상황을 증언하는데 저 멀리 다른 동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난 못 봤으니까 사고는 절대 안 났다고 우기는 꼴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키너 박사는 19세기의 철학적 논쟁을 집어치우고 21세기 현대의학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나온 겁니다. 11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방대한 연구에는 교차 검증된 기적 사례들이 쏟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나 집단 최면 같은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잖아요. 의료 데이터로 증명된 사례가 정말로 있습니까?
그럼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캔디 건터브라운의 연구를 한번 보시죠. 모잠비크의 비기독교 마을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들의 집단 치유 현상을 다뤘는데요. 단순한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의료용 청력검사 기기를 동원해서 치유 전후의 청력 데이터를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아, 의료기기를 썼다고요?
네. 심리적 요인이나 플라시보 효과로 달팽이관의 물리적 손상이 복구되진 않죠.
청력은 그렇다 치고요. 저는 브루스 반 마타의 사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소장 25cm밖에 남지 않았던 환자 이야기잖아요. 원래 소장은 수미터에 달하는데 말이죠. 영양분 흡수가 불가능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가 이어졌을 때 그는 몸에 막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요. 놀랍게도 그 짧았던 소장이 생존 가능한 길이로 훌쩍 자라났습니다.
잠깐만요. 소장이 두 배로 자라났다고요? 아니, 21세기를 사는 저로서는 그냥 처음 찍은 엑스레이를 의사가 잘못 판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이런 의학적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수술을 집도한 방사선과 전문의들의 명확한 의료 기록과 복수의 엑스레이 필름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서 극도로 쇠약해진 환자의 몸에서 그 엄청난 길이의 장조직이 하룻밤 사이에 세포 분열을 일으켜 자라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당연히.
네. 단순한 오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폭발적인 조직 재생인 거죠.
무슨 파충류 도마뱀 꼬리가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몸에서 그런 물리적인 창조가 일어났다는 걸 현대 의사들이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 칼 코커렐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발목뼈가 심각하게 부러져서 깁스를 한 채 퇴원했는데 밤새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다음 날 엑스레이를 다시 찍은 의사는 뼈가 붙은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골절된 흔적 자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와, 흔적조차 없다. 그리고 그렉 스펜서 씨의 이야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더라고요.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정부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금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 모임에 다녀온 후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적인 증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장애보조금 때문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시력이 너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는 장애보조금을 박탈해버렸죠.
기적이 일어난 건 너무 축하할 일인데 갑자기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셨군요. 하지만 국가기관의 그 철저한 관료주의와 행정시스템은 오히려 이 기적이 진짜라는 걸 공문서로 입증해준 셈이네요.
덧붙여서 북인도에서 백내장으로 평생 맹인이었던 남자가 기도로 눈을 뜬 후에 우열하면서 내 아이들의 얼굴을 평생 처음 본다고 외친 일화는요. 이런 현상들이 건조한 의학 데이터를 넘어서 한 인간의 우주를 통째로 바꾸는 실체적 사건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뼈가 재생되고 눈을 뜨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우리 이번 심층 탐구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죠. 기적의 최종 단계이자 고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에서의 완벽한 오진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걸 예상이서려 키너 박사는 의료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현대적인 병원 사례를 최우선으로 제시합니다. 플로리다의 심장 전문의 촌시 크랜들 박사의 경험이죠. 제프 마킨이라는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아, 심폐소생술에 실패해서 무려 40분이라 방치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모든 응급 프로토콜이 종료되었고 공식적인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몸 전체의 청색증, 즉 혈액의 산소가 끊기면서 피부가 까맣게 변색되고 시반이 나타나는 완벽한 세포 사망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크랜델 박사가 기도를 하고 제세동기를 다시 작동시켰다고요. 혹시 그냥 멈춰있던 심폐소생술의 물리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40분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이 다시 뛰어도 뇌사 상태이거나 심각한 영구 뇌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제세동기를 작동시키자마자 심박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환자는 어떤 뇌손상도 없이 깨어났습니다. 의학 교과서로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죠.
와, 40분인데 뇌손상이 없다니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크랜들 박사는 과거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은 끔찍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수없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은 결국 살아나지 않았죠.
아, 기적이라는 게 무슨 자판기 버튼 누르듯 원한다고 무조건 튀어나오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군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통제나 의학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걸 가장 뼈저리게 아는 의사의 손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뭐 특정 종교권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비크람은 수영장에 빠져서 1시간 반 동안 사망 상태였지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난생 처음 듣는 예수라는 이름에 반응해서 깨어났습니다. 또한 콩고에서는 탯줄이 목에 감겨 잿빛으로 태어난 완벽한 사산아를 두고 아버지가 절망하며 아기의 관을 짜러 간 사이에 조산사의 기도로 아이가 살아나 울음을 터뜨렸죠.
아, 관을 짜러 간 사이에?
네. 그 아이의 이름이 참배은혜, 즉 밀그라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정이 참 멀리까지 왔습니다. 1세기의 그 낯선 아람어 관용구 분석에서 시작해서 21세기 최첨단 응급실의 심전도 모니터 데이터로 끝을 맺었네요. 고대 복음서 텍스트는 철저한 당대 언어와 문화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탄탄한 역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된 믿기 등 기적들은 과거의 신화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엄격한 의료 기록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데이터와 의학적 소견들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이 수많은 지문들은 누군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 매끄럽게 조작해낸 소설에서는 결코 절개 발견될 수 없는 아주 거칠고 생생한 현실의 증거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역사나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텍스트를 대할 때 아,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 무조건 가짜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다친 마음 대신에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마주하는 진정한 학문적 열린 자세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이나 언론, 역사학에서는 복수의 일관된 목격자 증언과 물리적 증거를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행정적, 의학적 데이터들이 단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증거 목록에서 덮어놓고 배제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진실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아주 안정하고 비좁은 틀 안에 이 거대한 세상의 크기를 억지로 구겨놓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세계관을 한 뼘 더 넓혀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